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난 베이징 올림픽의 신문 기사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8관왕을 기록했던, 그래서 스타덤에 올랐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수영에 걸맞는 완벽한 신체적 특징을 갖췄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 해설위원이었던 스티브 페리는 무엇이 펠프스를 이처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글을 올려서 펠프스의 장점을 6가지로 분석해 놓았는데, 그 첫째는 짧은 다리에 긴 상체, 둘째 키에 비해 긴 팔, 셋째 낮은 체지방률, 넷째 빠른 회복력, 다섯째 큰 손과 큰 발, 여섯째 또렷한 목표의식이라고 이렇게 6가지로 그의 특징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나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경기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돈을 위하여서 경기를 하느냐,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경기를 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내 인생에 보람을 얻기 위해서 하느냐 등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펠프스가 이렇게 8관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다른 신체적인 특징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또렷한 목표의식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그는 밥만 먹으면 수영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목표의식에 열중했고 이기기를 위해서 고단한 훈련을 이겨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그 목표가 분명할 때 그로 인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바로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자로서 30년 역사의 산 증인인 송혜 씨의 기사가 9월 16일 중앙일보 기사에 났었습니다. 지난 추석 특집 방송 전국 노래자랑 녹화 현장 중에서 인터뷰한 그런 기사인데, 81세의 현역 사회자로서 26년간 130명의 PD가 바뀌었지만 사회자는 바뀌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서민들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구수한 입담이 1m 162cm의 뚱뚱한 팔순 할아버지를 국민 오빠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도 많이 얻었고 재산도 많이 모으셨는데 뭔가 다른 일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런 질문에 송혜 씨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무대에서 시작해서 무대에서 죽을 사람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100번 지게 돼 있어요. 무대인은 무대만 생각하며 살아야지 옆길 돌아보면서 무대는 소홀해지게 마련이지요. 웃음 깔린 게 웃음 아낄 게 뭐 있어요. 죽는 그날까지 무대에서 사람들과 웃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는 오직 무대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직 한 길,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가 분명할수록 성취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분명한 목표가 없이 목표를 이것 정했다가 또 바꾸고 저것 정했다가 한다고 한다면 어느 것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고 우리는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비롯한 모든 삶의 방식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운동장에서 하나의 다름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다름질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익숙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 개최되는 아테네가 바로 고린도 북쪽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경기를 구경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름질하는 사람의 모습과 관중들의 환호성, 그리고 승리자가 받는 면류관과 영광, 그리고 그 환호성, 기쁨, 그 열기, 경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아마 고린도 교인들과 참여했던 사람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운동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달리는 경기자로 오늘 말씀을 교인들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자는 어떻게 하는가 할 때 먼저는 제가 서두에 예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의식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달리는 자는 상을 얻도록 달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자에게서 있어서 달리는 자가 그저 한번 뛰어보고 말지 혹은 달리다가 힘이 들면 그만두지 하는 물은 그런 생각으로 경기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흔히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참가상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참가상이나 받자고 경기에 출전하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런 선수들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선수로서 일단 경기장에 뛰었다고 한다면 좌우간 1등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메달을 목에 걸고 봐야 합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이 합격을 하기 위해 보는 것처럼 경기장에서는 뛰는 선수는 1등을 목표로 1등을 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곧 상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여 경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경기자를 비유로 한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비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결국 한 사람만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은 비유로 말씀하면서 한 사람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유가 아니라면 이 말씀을 우리는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천국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이단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만 혹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상대평가에 의해서 사람을 선발한다고 한다면 어떤 학생에게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성적이 어떻든 말든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상대적으로 우수한 순서에 따라서 선발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평가란 말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일단 학교에서 마련한 그 기준에 합격을 해야만 선발이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절대평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 한 사람의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두가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준에 다 맞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1등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등수 안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말도 될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면류관을 얻는 것이고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좁은 길이요 어려운 길이며 고독한 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체가 그렇고 그리스도인됨이 또한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선택되어지는 조금 낫고 조금 못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 기준은 철두철미하게 절대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을 빼고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들이 육체가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실상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육체만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였으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쓸어버렸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상대적인 평가로 구제될 문제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을 하라는 말씀은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지 결코 한 사람의 주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주어지는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다름질해야 하는 최종 목적은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높은 차원의 고상한 목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목적대로 높아야 하고 또 그 목적은 항상 고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적은 절대로 저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한시적인 것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상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찾아 쫓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종말론적인 것이며 또 저 높은 곳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목적을 높은 데 두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목적,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적인 것은 얻는 순간 없어지게 되고 썩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까지 용기 있게 힘차게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썩지 아니할 상을 목표로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목표한 만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겠지요. 또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이 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하면 그 또한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고 또 좋은 운동선수가 되는 것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또 많은 재산을 모았다거나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나 세상 목표는 다 이루고 난 후에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목표 우리는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루고 소원을 이루는 가운데서 그 성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세상 목표 위에 변할 수 없는 변해서는 안 될 높은 차원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할 썩지 아니할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높은 차원의 목표를 정해야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할 상과 목표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0년 전에 전임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잠시 성가대 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가대 주의를 했었는데 반주자가 종종 늦게 오셨어요. 주일이 되면 예배 전 1시간 전에 보통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속해서 두 줄을 뭐 10분 남겨놓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도저히 뭐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성가대는 그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주의자님은요, 반주자 없으면 노래가 안 되거든요. 저는 마음이 여려서 큰 소리로 소리를 못 지릅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꼭 참고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종종 늦고 또 두 번씩이나 이렇게 늦게 되었냐고 했더니 반주자가 음대를 다니는 그런 대학생이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100여만 원의 합의금이 필요했는데 이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혼자 고민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모양입니다. 뭐 늦게까지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토요일 날 그랬겠죠. 주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정이 안타까워서 당시 전임 전도사 때의 교회 사례비가 약 100만 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때 30여만 원이 제 지갑에 한 달 생활비로 뭐 이것저것 쓰느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 직장 생활하는 백만 믿고 많은 돈만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말도 없이 30만 원을 그냥 내주고 갚을 생각하지 말고 잘 해결하라고 하고 둘만이 아는 비밀로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반주자는 접촉사고를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늦지 않고 그전에는 종종 늦었지만 이제 성실하게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회의 경험이 없었을 때라서 아마 제가 돈을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사례 없이 교회에 봉사하는 아름다운 그 반주자 대학생의 마음씨만을 보고 꼭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 학생이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고 빼앗을 수 없고 마르지 않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곤 합니다. 세상의 상은 받는 순간 그 기쁨이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상으로 마음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썩지 아니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다하시는 그런 교회 봉사자들을 보면 내가 그 상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그 반주자 학생을 생각할 때마다 연상이 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지 아니할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런 가치를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은 추구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이를 먹고 그리고 경험이 쌓이고 세상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예전보다는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또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또 때로는 지금보다는 적어도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더 비굴해지고 늘어나는 것은 죄뿐이요 또 더 고집스러워지고 점점 더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유일한 진리는 모든 것을 낡게 하고 또 늙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리는 결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만들어낸 엄격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상 받을 사람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자기규제와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국제유가의 급등, 미국 금융업체의 파산,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화와 소용돌이 속에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안일함으로 오늘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 이와 같은 안일한 삶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칭찬은커녕 꾸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도 그러하거니와 그리스도인의 교회와 믿음의 경주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철저함이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에 녹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든지 또 한 달에 한 번 나누어드리는 그런 재정보고서에서 이론 단위까지도 교우님들께 공개한다든지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토요일 하루는 결혼식뿐만 아니라 장례식이나 모든 것 다 접고 설교 준비에 철저하신다는 것 등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목회에 철저하신 만큼 사실 애로사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철저함에 모든 성도들이 맞춰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철저한 자기 관리와 규제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목사님이 철저하신 만큼 목사님의 자기 절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도 아이고 꼭 저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좁은 소견에 좀 덜 철저해도 교회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 9월 17일 목동 제자교회에서 설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전국 목회자 1,700여 명이 모였는데 그 모임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가 왜 그렇게 모질게 철저해야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일부의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떠나 안주함에 빠져서 세상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교회다운 교회, 세상으로부터의 본이 되는 교회, 나아가서 세상을 구하는 그런 교회는 될 수 없다고 하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한 자기 절제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말씀에 철저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철저한 자기 규제와 절제하는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손해를 보고 약해지는 것이라면 다 내던져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에 손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바른 길이기 때문이요,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믿음에 손해보는 말은 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았고 만지고 그것을 따먹어 버렸기 때문에 인류의 최악의 비극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보다도 철저히 오늘을 살아가야 할 그런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의 손해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철저히 끊고 누구보다도 그 철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직 믿음만 강하고 고귀하게 간직했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이 믿음의 증표를 내놓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면류관은 그리스도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라며 그간의 자기들의 행한 놀라운 일들을 자랑삼아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 영광이며 그리고 최종 보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숙자반을 강의하고 있으십니다만은 강의 가운데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성숙자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지켜야 할 것은 경기 규칙입니다. 그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이 말씀에 구체적이고도 철저하게 지키며 경기해야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이며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뒤를 돌아볼 것 없이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며 조건 없이 용기 있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경기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코스에서 벗어날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내 생각에 맞춰봐서 아, 이 말씀은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하구나. 그런데 이 말씀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 명령이면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고 아니라고 하시면 가지 말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껏 다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제대로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해야만 합니다. 지켜야만 합니다. 용기 있게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눈 판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한눈 팔다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경기자는 방향 감각이 분명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6절 상반절에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름질을 하는 사람은 달려야 할 코스를 분명히 알고 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목표한 점이 있는데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엉뚱한 방향을 잡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이 목표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름질을 하는 사람은 그 달려야 하는 코스가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해야 모처럼 힘든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리고 출발선에 서서 출발을 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가 1등할 수 있으며 경기 가운데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그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목표를 정하거나 궤도를 수정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그 목표, 그것이 곧 부름의 상이요 또 우리가 받아야 할 면류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것입니다. 최종 목표, 최종 목적지에 초점을 맞춘 다음 거기서부터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른 방향이 될 것이죠. 교회를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옛날의 생각과 습관이 몸에 되어 있어서 그것을 벗어버리기가 참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이죠. 복된 인생,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러합니다. 어릴 때는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무엇을 바른 것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수용하고 배우고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자기 고정관념만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누가 바른 말을 해주면 벌써 그것을 경계의 눈초리로 생각하고 나를 꾸중하면 일단 싫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 내 과거의 경험, 그것을 기준으로 삼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너무 이상하게 되어져 버리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교인들 간의 문제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기준 삼고 오늘을 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게 방향성인 것이죠. 오늘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야말로 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되다가도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승리의 길임을 알게 되고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경기를 하는 선수는 최종 목표를 향한 자신의 코스를 분명히 알고 달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코스를 벗어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쫓기고 바빠도 이 코스만은 분명히 알고 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하철을 타다가 아마 잘못된 방향의 열차를 타서 다시 되돌아온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말 것이며 탈선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돌아오려고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많은 것을 낭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불가능하리만큼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방향을 알아보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큰 낭패를 모두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하철 탈 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경주하는 자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른 목표와 방향을 정해야만 하는데 첫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왔는데 누구의 전도로 찾아서 교회에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이 잘 인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역 식구라면 그 구역장이, 구역원이 혹은 장로님께서 그 전도하신 전도자가 그 인도하신 분을 바른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오라고 해놓고서 자기는 늦게 와요. 아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봉사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둡니다. 1년 하기로 해놓고서 그만두면 아유, 봉사는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잠시만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 기준에 모든 것을 선택해버리고 결정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행한 길을 걷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 방향으로 들어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먼저 믿은 사람답게 나중 믿었다 할지라도 그 가치관과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가치관이 바른 사람, 태도가 바른 사람은 무한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아도 잘된 것을 보아도 그 사람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태도와 가치관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나쁜 것을 보면 보는 대로 그것을 그냥 수용해버리고 말아요. 혹은 자기 마음 속에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쁜 것이든 그런 것이든 좋은 것이든 뭐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길을 가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벗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생각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며칠을 산다 하더라도 사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는 것만큼 기운을 빼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그 격투기 하는 장면이 그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막 권투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격투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런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훈련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자신에 대한 강한 훈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몸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자기 몸을 훈련함에 있어서 너무 봐주거나 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운동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보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난 일을 비롯해서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모든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먹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그 코스에 따라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주신 코스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정 코스대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무슨 코스입니까? 말씀의 코스, 말씀대로, 말씀이 계획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훈련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고 할 때에 물론 그 목적은 강한 체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체력을 길러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규칙을 준수한다는 두 가지 훈련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력이라고 하면 자기 절제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경기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가끔 보면 나이는 생각지 않고 왕년에 운운하면서 뛰어보겠다고 마라톤을 하고 또 축구를 하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 들어서 그 과격한 운동하는 거 진짜 피해야 됩니다. 그 과격한 운동하지 마시고요. 걷기 운동이 제일 좋다고 해요. 제가 시니어 어르신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만 자꾸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요, 이거 종이 한 장 들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목요일 날 모이면 성경책도 다 깔아줘야 됩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기 불편하시고 힘드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걷다가 혹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혹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것을 생각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자기 몸이 어떠한지를 살펴서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고된 훈련이 그리고 갑자기 큰 그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왔을 때는 그걸 견딜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강약도 잘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피할 줄도 알고 때로는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도 필요하고 그런 힘도 필요하겠죠. 양궁 선수들은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강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강한 훈련은 지구력과 인내력을 키워주는 것이며 결국은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양궁에서 최고 강자의 자리를 우리 대한민국이 갖출 수 있었던 비결은 곧 그와 같은 강한 훈련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을 준수하는 훈련이란 법을 익히고 따르는 훈련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체 조건과 태도를 가지고 기술적인 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선수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사장님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직원의 열심이 회사를 망하게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 펼치기 위해서 회사에 왔나요?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 있겠죠. 그러나 회사에서 사장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 목표를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갈 수 있어야 서로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사장님은 원치 않는데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교회 봉사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정한 방침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목표를 교회에서 정하고 이대로 갑시다. 여러 번의 회의와 그리고 검증을 거쳐서 결정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조건 없이 내 맡은 자리에서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줄 아는 그런 봉사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유 이것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 기업과는 다르게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기계 사다가 돈 조금 들이면 그냥 후딱 해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늦게 더 일을 벌려서 고리타분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아 교회에서 왜 이것을 요구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하고 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분들이 원만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봉사로 칭찬받는 그런 상급받는 1등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법대로 경계를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반칙을 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수고가 무효와 무효가 된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그 코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훈련시키는 코스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렵다며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고 원망하지 말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차피 내가 오늘 이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못된 버릇, 못된 성격 또는 나의 못된 마음씨,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야 하겠기에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소 어려운 고난이나 갈등,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모두가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대로 경계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와의 싸움, 즉 게으름과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 그리고 욕심과의 싸움, 이런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좋은 선수는 물론 승리와는 거리가 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싸움에 혹 힘겨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무던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더래요. 대부분 공감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보면 다 순종하고 다 할 수 없었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는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에서의 비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까? 경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출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경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의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믿음의 경주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길을 우리가 달려갈 때에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훗날에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